사도행전 20장 그리고 21장은 에베소에서 소요가 진정된 다음에 에베소에서 거의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20장, 2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또 보여주죠.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고린도에 가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머문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드로아에서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은 사람 얘기가 있어요. 정신이 번쩍 나죠?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었어요. 이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위로죠. 경고이기도 하지만 위로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바울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나 하면 인생이 여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정이라는 거는 그냥 정처 없이 방랑하는 여정도 있겠죠. 그것도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한 목적이 생겼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울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도 여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여정은 어떤 여정이겠어요? 복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여정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이 나에게 생기는 거잖아요. 새로운 차원이라는 거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형제들이면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면 내가 그들을 열받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여정. 그리고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여정.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뭔가 소명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런 부담, 그런 차원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그것을 이 차원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된 차원을 여정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직업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까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숙제죠. 근데 되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면 인생 여정을 결정하는 게 옛날 같으면 우리가 명예를 위해서 바울 같으면 아마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명예를 위해서 나는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답게 살아간다. 근데 그에게는 명예도 내려놓게 되고 사실 얼마나 많은 비난과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산 인생입니까? 그리고 돈이라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 길로 가면 돈이 벌려? 이 길로 가면 큰 돈이 있어? 이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 보장이 되는 게 있어? 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로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내가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삶에서는 일상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생애가 바뀐 것은 이제는 진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 된 거죠. 그리고 그를 좌우하는 것, 그가 어떤 길로, 두 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이 벌려? 더 보장된, 안정된 삶이 있나? 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어디지? 어떻게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그런 새로운 차원을 가지게 돼요. 그런 차원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문제는 이미 주어진 차원을 내가 어떻게 의식적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는 보게 돼요. 1절에 보면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고 하는데 그 전에 가기 전에 인사를 해요. 근데 단순히 인사가 아니에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3년 동안 기른 제자들이에요. 불러서 권한 후에 그랬어요. 권하다.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혜사의 동사 형태예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다 되게 많은 뜻이 있지만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3년 동안 있다가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했겠죠. 그리고 2절을 보세요. 마게도니아로 가서 그 지방, 마게도니아의 지방은 어디예요? 지방들이에요. 이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하면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카 같은 도시들이죠. 이 도시들의 제자들을 또 만나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랬어요.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위로했고 격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에서 되게 중요한 것 하나가 뭔가 하면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격려를 받았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울 자신이 그런 목적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이 격려를 받습니까? 아니면 힘이 빠집니까? 아니면 분노합니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멋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거죠. 이렇게 권하고 격려하고 하는 게 바울이 이전에 세워진 어린 교회들을 방문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럼 격려가 필요했거든요.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왜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란, 전에는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겪는 거예요. 그런 손해를,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그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설교 듣다가 졸다가 그 의자도 중요해요. 잘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운신할 수가 없어서 창틀에 앉았단 말이에요. 유두보가. 유두보는 그 뜻이 럭키가이예요. 행운아예요. 행운아. 근데 떨어져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살아나는데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1절에 권했다. 2절에 권했다. 여기 위로를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셨다고요. 위로하셨다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1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지도를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생략한 거예요.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로 배 타고 갔어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이제 용로로 간 거죠. 그리고 드로아 항구에서 그러니까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그 옆에 있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로 갔겠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많은 부분을 생략해요. 근데 그 생략한 부분들 가운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서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 속에서 이 행간을 채워주는 많은 이야기들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어요. 근데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전서는 읽어서 알잖아요. 거기 뭐 아볼로파도 있고 뭐 바울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개바파도 있고 이런 분열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근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또 들으니 계속해서 이 문제가 진화되지 않고 계속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격정적인 서신을 써요. 말하자면 덜덜덜덜 떨릴 만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써놓고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심하게 쓴 것 같아서. 근데 그 편지를 디도의 편에 고린도에 다시 보냅니다.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 편지는 물론 잃어버렸어요. 고린도 후서가 아니에요. 잃어버려진 편지예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마게도니아,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면서 빨리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글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 바울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이 큰 부담을 우리가 읽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생략해서 누가가 쓰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그 짓눌리는 짐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 사람들이 내 편지를 읽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디도는 왜 안 오는 거야? 이제 디도를 기다리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기다렸어요. 근데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고린도 후서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이 상황들을 살피면서 읽는다면 굉장히 유익하죠. 고린도 후서 2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는 나중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를 지나 다시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제 쓰는 편지인데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쓰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2장 12절이에요.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문이 열렸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마음 한켠에 고린도 사람들을 향한 마음에 너무 눌림이 있어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고요. 왜?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고린도 사람들의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드로아에 가서 결국은 마게도니아에 가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났을 때의 형편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분명히 있었고 안팎으로 힘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편지는 두 번째로 보낸 편지예요. 잃어버려진 세게 쓴 편지예요. 그거를 내가 후회하였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두 번째 편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너무나 힘들었죠. 이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이 편지를 읽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아닐까. 근데 회개한 거예요. 디도가 그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후서 쓴 거예요. 이 내용을 쓴 거예요. 그 디도의 편에 또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이 고린도후서 썼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회의 사정을 더 실감나게 많이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8장 1절부터 5절에서는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극심한 가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바울이 이제 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와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러면서 이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의 시간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까지의 이 여정은 어떤 사람들은 1년까지도 보거든요. 고린도에서 보낸 3개월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작지 않은 시간이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두 번째 시도를 보면, 이제 헬라에 도착했다고 얘기를 해요. 헬라는 바로 아가야 지방을 이루는,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을 이루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이 아가야는 행정 지명이라면, 여기에 고린도가 중심 도시예요. 고린도에 내려와서 로마서를 써요.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로마서 1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말을 아실 텐데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19절을 보시면 19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는데 일루리곤은 어딘가 하면 지금의 알바니아이고요. 이탈리아 접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로마 너희들에게 가기 직전에 그 경계까지 복음을 다 전했어라고 얘기합니다. 여긴 복음을 전할 데가 없어. 다 복음을 전했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바울이 일루리곤은 언제 갔단 말입니까? 바로 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간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도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쪽으로 해서 쭉 일루리곤으로 베레아 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루리곤의 복음을 전하고 왔던 일이 이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남쪽으로 향해 헬라 쪽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세 달 동안 있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여관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때 바울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나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로마서는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에 세 달 있을 때 썼다고요. 이때 이렇게 이 문안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돌보아준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숙식을 제공하면서 자기가 지내게 해주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무른 직접적인 이유는 항해가 불가능한 겨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할 때 너희에게 가서 겨울을 지낼 듯하니 라고 말했거든요. 실제로 겨울 세 달 동안을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바울은 이제 배로 고린도에서 배로 바로 수리아로 가려고 했어요. 수리아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는 그 큰 속주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번째 지도에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려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면은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바울도 그 배를 타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배에서 죽여서 뭐 바다에 던지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백기를 택하지 않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육로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죠.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약간 이제 우리가 이 여정을 보면 바울이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바울이 지금 이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바울에게는 되게 중요한 지금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마게도니아를 왜 또 방문하고 고린도를 왜 또 방문하나 하면 미리 얘기해둔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극히 가난한 형편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방인 교회들이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 연보 얘기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보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옛날에 강도가 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대단히 조심하면서 이 거액의 연보라고 그러거든요. 고린도후서에서 이 거액의 연보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좀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빨리 이걸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여정 속에서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몇 명이죠? 7명이에요. 여기서 패트릭 슈나이러가 은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 선교의 완결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이방의 각 지역들 사람들을 대표 선수들을 7명을 모아서 이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고.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헌신하여 그들의 인생을 새로운 여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바울과 함께 그 여정을 동행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죠. 누가는 세 번에 걸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지금 완결하고 계시다. 그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게 혼자 하는 여정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누구와 같이 갔어요? 바나바, 마가 요한하고 같이 갔어요. 그 다음에는 실라, 디모데와 같이 갔어요. 계속해서 바울의 주변에는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현지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거기에 조인하게 되었죠. 실제로 바울은 언제나 동역자들과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 아데네에 갔을 때 거기서 자기가 혼자였을 때 굉장히 의기소침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7명의 동역자들의 이 출신지를 보세요. 베레아, 데살로니카, 더베, 더베는 갈라디아 얘기하는 거군요. 아시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각 교회가 재정을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을 보내면서 이 재정의 책임자로 함께 동행하도록 보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히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바울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21장으로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 거야? 이런 이제 의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7명의 증인으로서 7명의 완전한 증인으로서 바울의 사역의 열매들로서 합류했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역할을 이 사람들은 감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5절을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랬죠. 여기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지난번에도 빌립보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여기에 같이 있다는 얘기죠. 누가가 또 합류했어요. 아마 고린도에서부터 바울과 합류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갔다고 그랬죠?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갔는데 이게 7명이 다 드로아로 가서 바울과 누가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두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니까 드로아는 드로아가 트로이의 목마의 트로이예요. 드로아에 먼저 가서 아시아 사람이니까 드로아는 아시아잖아요. 터키에. 그래서 먼저 두 사람이 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앞으로 올 방문을 준비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누가 일행은 6절에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보냈는데 이게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있는 절기잖아요.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걸 유월절이라고도 통칭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통칭하기도 해요. 근데 부활절이 기독교의 유월절이에요. 사실 기독교의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을 아마 이 사람들과 함께 지켰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냥 유대의 그 절기를 보낸 후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무교절을 지내고 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다음부터 날짜가 많이 나와요.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배 타고 가는데 닷새가 걸렸대요. 근데 16장에서 처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는 이틀만에 갔거든요. 배 타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순풍이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역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가서 7일을 머물렀어요. 그럼 12일이 없어졌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무교절이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이때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날이. 이 안식일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이날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면 뭘까요?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계획이었어요. 근데 벌써 닷새를 배 타고 가면서 사라졌죠? 또 7일 동안 드로아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여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은 혼자서 외롭게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비록 여러 지역 출신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뭐 출신지 나온 학교 뭐 기타 등등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로마 시민도 있을 거고 시민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유대인도 있을 거고 이방인도 있을 거고 근데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 여정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건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가 그대로 경험되고 성취되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거 마찬가지의 이야기죠. 여러분 세 번째 지도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가는지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이동을 배 타고 이동을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의 이제 에피소드가 12절까지 나오게 되고 그다음 13절부터 다시 바울의 여정이 기록되는데 누가와 다른 동역자들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아마도 혼자서 아소까지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에요. 한 이틀 걸어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왜 바울이 걸어서 가겠다고 혼자 걸어가겠다고 얘기했는지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황원하 목사는 주석에서 이렇게 씁니다. 아마 그는 혼자서 걸으면서 생각하며 기도하고자 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 예루살렘에서의 환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봅니다. 이제 아소에서 배를 타고 누가와 다른 동역자들은 배를 타고 와서 그리고 바울은 걸어 내려와서 아소에서 만나서 배를 타고 다시 아시아의 서부 해안의 섬들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게 미둘레네, 기오, 사모 전부 섬들이에요. 그리고 밀레도의 대륙 이제 해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한 46km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의 교인들을 보고 싶었을 텐데 지나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 가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바로 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바울의 이 모든 여정에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바울은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때로는 혼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듯이 우리들을 공동체로 창조하셨고 공동체로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본질상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 필요 없으세요? 너무 잘 살고 계세요? 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본질상 위로의 공동체이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로아에서 에피소드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 이게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였다는 얘기를 하는데 초기 신자들의 공동체가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였다고 그래요? 떡을 때려 모였다고 그러죠. 떡을 떼는 거 성만찬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하루가 언제 시작해요? 일몰과 함께 시작해요. 저녁 때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부터예요. 그죠? 그러면 아니지. 금요일 저녁부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생각한다면 토요일 저녁에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으로는 일몰과 함께 끝나는 거니까 그날이 시작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언제 시작할까요? 자정부터 시작해요. 헬라 사람들은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아요. 아침에 시작해요. 일출과 함께 시작해요. 사실은 우리는 로마식과 헬라식이 짬뽕이 된 거죠. 둥근 해가 떴습니다. 하루가 밝았구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정부터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기 신자들이 주일날 모였다고 그럴 때 주일날 저녁 때 모였는지, 그러니까 이전날 저녁에 모인 건지 아니면 아침에 모였는지 12시에 모이진 않았을 것인데 그거는 우리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일요일이 일반적으로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에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부유한 신자들이 아니라면, 귀족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또 노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 때 모여야 됐겠죠. 뭐 일은 저녁에 모이든 저녁에 모이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떡을 때려 하여 모이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데 이제 신분이 낮을수록 늦게 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보내줘야 오니까. 근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늦게 오는데 이미 부자들, 있는 사람들은 할 게 없으니까 일찍 왔겠죠. 일찍 와서 뭐 청소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이 고린도 교회의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 왜 이렇게 안 와? 아니 먼저 시작하지 그냥. 그리고 다 먹어버렸어요. 포도주를 나누면서 취할 정도로 마셨어요. 근데 늦게 온 형제들은 먹지도 못하고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조금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는 식사가 같이 겸해져서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였죠. 여튼 이날 있었던 일은 바울이 이튿날 떠나게 되었어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월요일날 떠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바울을 만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느낌에 들어와서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얼마큼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결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오버랩되거든요, 사실은. 가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것처럼 바울도 이제 잡혀서 이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되는 신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떠나니까 사람들은 더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7절에 강론할세, 그리고 8절에 9절에서도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이 강론한다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얼로그를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방식으로 대화하고 질문하는,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믿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린 대처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얘기를 한 것이겠죠. 또 여기 보면은 8절에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랬는데 어두운 때 저녁 때 다 도착하니까 등불을 하나씩 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 집은 3층 집인데 누군가의 집이었겠죠. 그리스도인 형제의 집이었겠죠. 근데 아마 2층이 거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층에 다락같이 이렇게 또 있어서 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꽉 차게 앉은 거죠. 그러니까 등불도 많이 켜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두고가 졸은 것은 이 등불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졸았다고 또 진지하게 설명한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왜 유두고의 사건이 여기에 기록된 것일까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여기 보면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보통 때를 이미 시간 끝나야 되는 시간인데 더 오래 했어요. 밤새도록 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느라 밤새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가 떨어졌는데 안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바깥으로 떨어졌으니까 3층에서 떨어진 거죠. 삽시간에 모임은 중단되었을 거고 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고 얘기할 때 이거는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가 기절한 게 아니고 누가가 의사예요. 이걸 기록한 누가가. 그래서 누가는 정확하게 사실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이 죽은 청년 유두고 위에 몸을 엎드려요. 그러니까 그 청년 위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알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그렇게 했어요. 또 있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림이 연상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말해요. 생명이 있다고. 이 말은 죽지 않았다가 아니라 선지자적인 통찰로 이 청년이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런 자리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죠. 뭐 바울이 뭐 높아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유대원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새기까지 그들은 또 먹고 날이 새기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 때문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드로아에서 일어난 이 유두고의 이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은 사람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유두고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럭키 가이이기는 한데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 친구 중에 유 씨 성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무조건 놀리는 재미로 살았잖아요, 옛날에. 그 뭔가 부족한 그 인생들이. 그래서 걔 별명은 유두고였거든요. 근데 걔는 공부도 잘하고 졸지도 않는 학생이었어요. 유두고라고. 켄트 휴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 합니다. 유두고는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잠이 들었다. 전 위로죠.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데 졸았어요. 그리고 그 졸음이 죽음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누가가 그 이름까지도 기록했기 때문에 나는 유두고가 불쌍하다고 느껴진다. 이것은 교회에서 잠든 사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수천 명의 수계자가 있었지만 모두가 기억하는 사람은 유두고뿐이다. 유두고 손 들어보세요. 존 칼빈의 관대한 설명이 조금 길지만 저는 이걸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일부 주석가들이 이 청년이 졸은 것에 대해 그렇게 신랄하게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 벌로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밤중에 잠과 씨름하다가 결국 거기에 직원한 것이 무슨 이상한 일인가. 또 그가 자신의 의지 및 기대와는 달리 잠에 져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가 일부러 잠을 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그가 잠자기에 좋은 자리를 찾고자 했다면 그것은 그의 영적 나태함을 보여주는 증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창에 걸터앉아 있던 그가 잠에 빠져든 것은 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순전히 본성의 연약함에 굴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굶주림이나 과로로 정신을 잃은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세상적인 염려에 빠져서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시큰둥하게 여기는 사람들, 음식과 포도주를 실컷 먹어서 잠이 몰려오는 사람들, 다른 일들에는 바짝 신경을 쓰지만 말씀은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몽사몽간에 헤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유두고가 자정을 넘긴 시간에 깊은 잠에 빠져 3층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누가가 말한 것은 그에게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잠든 것과 죽은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믿음을 일깨우셔서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더욱 열심으로 받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철저히 새기게 되기를 원하셨다. 칼빈은 유두고를 훨씬 더 동정합니다. 존 뉴턴도 목회자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피곤이 시작되면 가르침은 끝난다. 잠에는 장사가 없다는 얘기죠. 유두고는 대부분의 신자와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 청년은 노예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곤했고 졸음을 참기 힘들었지만 유두고는 예배의 자리를 찾았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편의에 따라서 가볍게 여기는 세태에 유두고는 비난을 받기보다는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 신자 공동체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설교가 30분을 넘어가면 참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밤중까지,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배불리 먹기를 원했던 것이죠. 찰스 브리지스가 한 말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부르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의 삶에서 예배는 중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도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형제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면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자원이 무한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그러므로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길로 갈까 하는 것은 돈을 좀 더 버는 것, 좀 더 편하게 사는 것, 좀 더 안정적으로 사는 것, 그런 것들의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섬기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의 여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격려를 하는 그런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가진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요. 바울이 그 낙심 속에서 마음이 편치 못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두 번째, 신자인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싱글 파이터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싸워서 이겼어. 난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입니다. 뭔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고요. 이게 교회라고 얘기해요. 나는 머리는 주님이죠. 나는 눈이니까 상관없어. 너 따위는 상관없어. 내가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의존하게 창조되었고 부름받았다는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어떤 이유 어떤 핑계로도 양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졸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가 졸음에 못 이겨 죽었던 유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유두고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유두고는 집으로 가서 잘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예배가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전에 피곤한 일들을 피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 잠자는 문제. 저는 이게 얼마나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경고가 된다고 칼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조느냐는 것이죠.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첫째, 한 번도 깨어본 적이 없어서. 신비한 일이죠. 한 번도 깨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잠이 와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나는 예배당 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거듭났지만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첫째는 거듭남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둘째는 하나님께 정말 회복의 은혜를 죄와 타협하고 살지 않는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익숙함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제자이며 조카인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급 커브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완만한 경사, 부드러운 발바닥이 있는 점진적인 길이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와 있다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냥 굴곡도 없고 급히 틀어야 할 일도 없고 이정표를 보아야 할 일도 없고 그냥 묻어서 그냥 가고 있는 것이죠. 익숙함입니다.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여정은 공동체로 우리가 같이 가는 여정입니다. 나는 빨리 갈 수 있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가는 여정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위로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기를, 그 은혜를 구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